자,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킨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산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들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다, 이 정도가 15절이었다라면 그 말씀이 자기 것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라는 이런 말은요, 에코라는 말은 자기의 내적 소유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런 말이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지금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기 자신을 명백히 드러낸다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를 바울이 어떻게 썼느냐고 보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 8절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전 세상에 조금씩 전파되었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9절 보면 바울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뜻 복음, 이 복음,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대, 완성시켜주신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인간의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고, 아,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복된 소식인데,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가 전하여준 그 복된 소식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귀 뒤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 자기와 관계된 교인들을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 항상 마음속 염두에 둔다.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런 구약의 사고방식을 확실히 알고 있는 바울 자체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위한 기도에 쉬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2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6절과 16장 25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면 바울이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이 누구 것 된 거예요, 이제는요? 바울이 예수가 전하게 된 복음이 그 복음은 이제는 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그가 말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인 답습이 아니라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 자기의 수업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해서 굳이 말하게 되면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액계명과 세계명이 원래는 같은 계명인데 사람의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구약은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말하지만 자기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자기와 같이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력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력신앙. 이걸 제가 자력과 타력으로 구분하는 건 신앙은요, 특히 기독교는 타력신앙이거든요. 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타력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수고와 열심에 하나님이 동참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남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의 주관적으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수고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과 주관적인 입장으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종교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그 적나라하게 썬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구약의 인식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격신앙이 아니고 자격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그래서 내 복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가 전해준 복음이 이제 바울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로마서 16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되어있지요. 이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 전부터 계속 감추어졌다가 말세 때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바울 개인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결코 그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 자체를 하나에서 낳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서신 넘어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 표현을 빼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바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그리스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와 바울은 항상 떨어져 있은 적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라고 말하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여 준 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계명 자체는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그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코 사단도 송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리고 또 22절 보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여기 그 나타내다라는 말이 엠팡이조라는 말로 해가지고요.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나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조금씩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엠파니죠. 명백히 드러나다. 확실히 인식하게 알게 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그러면 가룟인 아닌 유다는 예수의 형제의 유다고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겠지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그렇게 명백히 확실히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의도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명백히 알 수는 없지만요. 여기 이 14장 17절 보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을 때 이 바울의 가르침 자체를 상고해 본다고 그랬지요. 이 상고해 본다라는 건 가르친 말씀이 성경의 뜻과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샅샅이 공부해 보는 것, 조사해 보는 것을 우리가 상고한다. 이렇게 써 놓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의 말을 해주는 말은 듣지만 욕심의 말을 해주지 아니하면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17절 보면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한다. 이 본다라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말이라겠지요. 여기서 이 데오레오라는 말은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욕심의 말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건드려주면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를 보지도 못하고 관심 있게 헤아리지도 못하니까 본다라는 표현이 단어로 사전적 단어로는 맞는데 여기서 이 데오레오는 본다라는 것보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지요.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말씀을 배우면 그 배운 바 말씀이 성경의 정신 전체적인 그런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끊임없이 조사해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또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 관심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것, 남부러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보던 보지 않던 부러워하든 부러워하지 않던 존귀한 예수님의 흔적을 밟아서 따라가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해서 여기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한다는 건 그냥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 이런 피상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살았다는 건 누구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자를 가리키는 거고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모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 것을 죄와 허물로 지금 죽은 상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은 믿음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관점에서는 살아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욕심장이 몸이구나.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먹은다겠어요? 죽는다겠지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여전히 몸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위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몸에서 어느 누구 먹을 수가 없어요. 외일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은혜 가운데 알게 된 사람 자체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싸움을 조금씩이나마 하고 살고 자기 스스로 미진할지라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를 지나치게 자학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구를 조금씩이나마 하겠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선악과를 먹었느냐 생명과를 먹었느냐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래 있지요. 이것은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쓴 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AD 한 65년에 쓴 것이라면 디모데 후서는 다시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육신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한테 너 정말 어떤 식의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냐.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나중에 뭐 이 에베소서는 바울, 디모데 또한 뭐 그 사도 요한 아무튼 이 성경에 나오는 걸출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장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열심을 냈어요. 어느 날 그 껍데기적인 말씀을 넘어서서 알맹이적인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알맹이적인 말씀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과피가 아닌 과육을 알아가는 말씀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 내적인 기쁨이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외적인 환경도 더 이상 발전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똑 같아진다라면 처음에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음과 같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인간은 그러한 육체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말로 결혼을 얼마 앞두고 혹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못 보면 못 봐서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데 10년 20년 넘어가면 이제 뭐 해도 죽는다고 말해요. 보니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만큼 좋은 것에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것 자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했을 때 만나를 맹신이 뭐라고 말해요? 꿀맛이라고 말하잖아요. 꿀맛이요. 나중에는 뭐예요? 기름 섞은 맛이라고 해요. 나중에는요. 박한 식물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 기쁨이 분명히 없잖아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해보지 아니하면 그 지식적인 말씀은 더 이상 자기에게 기쁨을 감사를 동반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가장 쉬운 표현이 예수님이 돌짝밭에 뿌린 그런 씨도 분명히 뭐라는 게 맨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하지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지 못했으므로 해가 돋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뿌리가 없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근본적인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건 자기 생각 이상으로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그 환경을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뿌리가 깊이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무슨 돌짝바다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디모데후서 4장 그대로 손에 띠를 띠고 마태복음 13장과 야고보서를 보고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은 또 무엇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초보의 상태에서 조금 더 진일보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은 예를 들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로 시작했다가 너희들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로 점차점차 기뻐지는데 너희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자기한테 주어지게 되면 자기 삶의 변화를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져오지 못하면 포기하고 떨어지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소한 돌짝밭을 넘어선 이런 사람들 자체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어요. 이 만났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만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되거든요. 이게 최소한 여기서는 돌짝밭을 넘어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짝밭 상태였다라고 하면 시험을 만났으면 뭐라는 거예요? 만나다라는 말 자체가 우연히 만나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돌짝밭 상태에서는 바로 말씀을 인해서 자기 환경 때문에 말씀을 인해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 휘포문에는요 말씀 아래 계속해서 거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되어있지요.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했을 때 성경에서 100%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심정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 삼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택자들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부자들은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영민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부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보기 전에 요한복음 6장도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 6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65절부터요.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너희한테 내가 전하여 주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준다라는 건 창세전부터 택하여 구원받게 해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라는 이런 말을 그것을 어떤 택함을 입은 사람 자체의 입장에서 항상 아무런 조건이 나한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나는 택함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한테 유기됐다, 불택받았다 이런 우리의 우월적인 그런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6절 보시면 보세요. 아무나 나한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여 준 자만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보세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지무지 자신심 상해해요.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조적 아니면 피조물인데도 피조물이라는 소리 듣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6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한테 왔어요. 맨 처음에요. 율법주의자, 유대인, 랍비, 서기관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름대로 더 좋은 선생을 만나고자 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왔으면 공로를 그 어떤 열심을 치하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온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자만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수고와 열심을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이고 너 안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상식을 근거로 해서 세상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당장 이해는 안 돼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데 마음속에 담아두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인다라는 건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내 생각과 맞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저건 틀리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런 사람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할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이렇게 말했지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다 온 분도 그것을 이 땅에서 전할 때에는 부분적으로밖에 나는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 중에서 최고의 그 설명을 하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가면 그 세계 다 알아요. 아니, 이 지구상에 그 몇십 개국 있는 나라도 한두 군데도 못 가본 사람도 많은데 그 세계를 하게 가지고 뭘 다 돌아다니려고 하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자,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불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안 다니다는 말이거든요. 67절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흐레만 말씀이 주에게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말을 해도 가치 있지 않고 또한 육신의 말을 들려주지 아니해도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기로 가겠느냐. 요한복음 15장 먼저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를 자기 스승으로 보였어요. 택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택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15장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이 과실이라고 하는 칼포스라는 말 자체는요, 헬라에서는 그 땅의 의식을 하늘 의식으로 빼앗아 올리는 그런 하루파지오라는 단어에서 온 게 그 칼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열매라는 단어의 의미고, 히브리어로 페로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그 말을 넘겨주는데 지식을 수반할 수 있지만 목적이 아닌 말을 심정을 받아들여야지 지식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에게 내가 가진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누군가한테 종의 심정과 태도로 말씀을 전하면 그 상대방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열매 맺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택한 것이겠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이 뭔 거예요? 예수님이요? 택한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안 택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택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택한 건 가룟 유다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만 택함을 입은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것을 예수님이 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너희의 귀를 통해서 마음밭에 떨어지고 씨가 묻혔다 이런 걸 택했다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4장 조금 보겠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때가 이른다라는 건 돌짝밭에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만나를 너무 기뻐해서 꿀맛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꿀맛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름 섞은 맛이네. 조금 지나니까 박한 식물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얇은 사람들, 내 뜻을 하나님이 돕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에 있던 사람들 자체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있지요. 귀가 가렵다라고 말하는 건 내 욕심을 긁어줄 사람들을, 긁어줄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둔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적인 욕심을 부추겨줄, 실제로는 이 사람은요, 되든 안 되든 욕심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뭐라는 거예요? 좋아해요. 욕심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실제로 축복은 무엇을 축복하겠어요? 율로고스,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심정을 전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심정을 전해주지 않으면서도 그냥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축복은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면 먹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기분 좋은 말 듣고 굳이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욕심을 긁어주는 이런 것들 자체를 사람은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천국 갈지 못 갈지 몰라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이 교회 나오면 천국 가. 가든 못 가든 듣는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의 수익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했죠. 허탄한 이야기, 꾸민 이야기. 이것을 에레미아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에게 묵시를 받지 않고도 자기가 생각한 말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욕심을 부추겨지는 이야기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7, 18절 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있었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같이 있을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때가 이름에 뭐였다고 말해요. 나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도 하고 있고요. 다시 14장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다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고백을 지나치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아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나가게 되면 이건 믿음의 나름대로의 선진들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느냐면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변화가 자기 스스로 증명할 만큼이 안 되니까 내가 복음만 전하다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보세요. 그거 바울이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육신의 행위를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라라는 말은 결탄코 아니에요. 결탄코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볼 때에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 이것도 허점투성이 저것도 결점투성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잘못은 하지 않고 살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볼 때 흠도 티도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때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해서 조금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사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3장에 분명히 나온다고 했지요.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얘는요 더러운 입은 자예요. 행위를 보세요. 이 예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얘야 얘는 불구덩이에서 꺼낸 자가 아니냐. 세상이라고 하는 험악한 그런 세상 욕심의 본능적인 세계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 자를 내가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나에 합당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내 일이지 이런 식으로 스가랴서 3장에 써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단 전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스스로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런 관계가 있고요. 해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죄함 오라나는 군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의 것과 관계없이 악한 것을 가끔 할 때 악한 생각이 육신 속에서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 할 수 없다고요? 정죄할 수 없다. 육신의 본성은 죄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거스톤이 참여력에서 어떻게 썼다고 말했어요? 오호라 거룩한 죄여. 오호라 이 거룩한 사망의 몸이여. 표현했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 몸이 사망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수 있어요? 야, 나는 어쩌면 이렇게 악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아니할까라고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누군가한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육신은 끊임없이 뭐라는 거예요? 죄된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실체적인 자기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만 성령의 소유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거슬리 국제를 쳐서 복종시킬 뿐이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저요. 사랑의 첫 번째 강조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의 것은 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분명히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설명해 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가서 잠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자, 그런데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요? 여호와로 나타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건 요두의 바부에라고 했죠. 넘겨주는데 뭘 넘겨줘요? 소리를 넘겨주어서 그 소리가 듣는 자 마음속에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일 때는 자기 생각의 하나님으로 점철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일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세상 말로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를 상상했다면 그 상상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고 저런 존재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일러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때 돌판을 통해서 일일이 일러주지요.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이라는 건 실제 이집트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건 그림자고 세상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물질 세상을 애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계시록 12장 5절 6절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태어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쳐갈 광야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아 잠시 거쳐가야 될 광야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이 광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세상 욕심의 노예 상태에서 세상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여호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신분됨 자체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했을 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했지요. 너는 너를 위한 다른 하나님을 너한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니들의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마귀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알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일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걸 싫어한다고 일러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사랑은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 예를 들면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알아서 맛있는 것 본인도 어떤 음식 정해놓지 않고 상대방은 어떻게 알겠어요? 최소한 뭐라는 것이죠? 나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1년 360을 먹어도 안 질리는 김치찌개예요. 두 번째 그와 버금가는 것이 짬뽕이고 뭐 아무튼 그렇게 주변에 흔히 먹을 수 있는 거 흔히 뭐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실제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비싸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 자체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 자체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도 알고 예수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태양과 사탕은 성부와 성자와 성도가 함께 항상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저기를 보아도 희생 헌신하고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던 성자의 태도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을 모은 거예요. 오픈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러준 거거든요. 그걸 또 다른 그 의미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또 다른 용어로는 신이 자기 자신의 신묘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묘함이 그만큼 먹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없어져봤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줘도 말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육신이 죽고 그 세계에 가도 성부는 다 알 수 없어요. 성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느낄 수 있을 뿐이거든요. 이걸 세상적인 표현 방법으로 말한다면요.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바닷물을 소금 만들어서 염전해서 소금을 끊임없이 빼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에 염도가 아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염도가 조금씩 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요.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계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끊임없이 끌어다 쓰고 받아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듦이 없는 세계 속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땅은 육을 입고 사는 물질 세상은 누가 장악한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 정권을 잡았고 하나님은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통치권에서 구원받을 자를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뱀은 무엇만 먹으라고 말해요? 너는 흙을 먹어라. 세상에 속한 자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지 말하죠. 뱀은요,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군림하고 먹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섬기고 자기를 흙에 속한 사람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양식으로 와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뱀은 땅에 속한 사람을 끊임없이 자기의 양식 삼아 먹고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양식 삼아 넘겨주면서도 땅에 속한 사람을 어디에 속한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렇게 말해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넘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나무를 보지 말고 그 나무 같은 그런 존재의 삶의 결국을 보아라. 그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너희들과 함께 살았는지를 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말씀은 모를지라도 저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은 그냥 삶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말과 더불어서 삶의 모습, 그가 남긴 그런 삶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면요, 불교에서는 그나마 뭐 그들이 옳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어떤 옷 한 벌 더 이상 남기지 않으려고는 수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옷 한 벌 남기면 훌륭하고 많은 걸 남기면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해서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과 심정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를 거처 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육을 벗고 나면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로 인도에 가겠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요, 뭐 그 전은 자, 소경 이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전은 자 이런 부분들이 보세요. 육신이 저로 전 게 아니고 눈이 육신의 눈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원시치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요.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람 소경 이렇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과 심정을 찾는 사람들을 저는 사람들, 또 성경에서는 그걸 원색적으로 번역한 병신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도 있어요. 자,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씀 장치를 넘겨주게 되면 그들은 뭐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나중에 네가 육신의 삶을 마쳤을 때 너를 그 세계로 모은다고 말하지요. 휴빙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거 보고 오늘은 23절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로 되어있지요. 12절과 13절 자체를 세상적인 전은자 병신 소경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14절에서는요 세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뒤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뭐 그 세상적인 가난한 자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못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14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보게 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들은 믿음 가운데 의인의 칭호를 받고 하나님이 볼 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를 지금 세상적인 전은자 병실 소경이라고 그냥 그렇게 비유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엇 때문에 보세요. 바울이 마음과 달리 행하는 것은 죄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뜻대로 안 살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절고 있고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뭐라는 게 성경으로 따지면요. 병신이지요. 하나님 원하는 심정, 태도가 그렇게 철철 넘치지 않으면 소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점치를 넘기면 그들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지면 그렇게 자기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는 사람을 자기 있는 곳에 모은다는 거예요. 갚음을 받겠다라고 말하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은혜를 그를 통해서 받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뿐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조금씩 보완해주고 챙겨주는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과 관계 있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